여러분은 지금 현재 살아가시면서 지금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지금 가장 관심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는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도 그나마 무엇에 매여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매인 사람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상태였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면 이 복음에 매인 것으로 인해 그의 일생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5. 아무 생각 안 나신 분 있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5번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들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주일에 5번,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찾아줄 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오셔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교회 안 오시면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교회 오셔서 봉사 안 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3, 4년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 쪽이었는데 이 집사님 집은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나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3층에 뭐가 있냐면 콜라텍이 있는 거예요. 콜라텍. 콜라텍 뭔지 아십니까? 디스코텍. 그 뒤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하게 놀라고 술이 아닌 콜라 마시면서 놀라고 콜라텍을 만들었는데 요즘 그 콜라텍에 누가 주 고객인지 아십니까? 주로 60대, 70대 할배, 할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할배, 할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콜라텍에 와서 콜라 한잔 마시면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춤추고 부킹한답니다, 부킹. 제가 그 하도 이렇게 궁짝거리고 많은 분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 연세에 60대, 70대 춤을 추고 부킹을 해준다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둘이 손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주일에 6번, 7번, 하루에 두세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 만약에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봉사 안 하시면 이럴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친구가 전화해서 심심해하는 어떤 분에게 야,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갈래? 그러면 한 번 드나들고 두 번 드나들고 하면 일생을 뭐에 매이겠습니까? 부킹에 매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나온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여 결론을 내기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분 세탁이 일어난 거죠.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세움받은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나옵니다. 내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에 맞는 삶이 무엇일까?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 정체를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내가 성도인 것을 알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것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됨에 대한 권면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온유를 더하고 오래 참음을 더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또 소그룹이나 공동체에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힘써 지키라고, 힘써. 사도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고 했을 때는, 힘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까?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켜나가야 되냐 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으로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만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서 겸손 밖에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용납함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에서 또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전도를 하거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잘 다닐 테니까 그냥 전화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했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의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구성원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 다른 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각기 다른 곳에 살고 다른 직장을 다니고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아서 너와 나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 있더라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모든 성도들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치면 그 사람만 비난받고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플 때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왕창 다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간이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가 안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절이 안 좋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먼저는 그 몸인 교회가 병들게 되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병들게 되면 아픈 사람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시찰회를 갔더니 시찰장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다른 종교는 더 많이 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신뢰가 떨어졌다. 이것은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시기에는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정반대가 된 것 같아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또 보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꼭 성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유독 자살하는 분들 중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해본다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역할들 또 맡겨주신 일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전체적인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기검진을 잘 안 하다 보면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잘 모르죠. 정기검진을 할 때 막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또 마음 속에 상처를 안고 오거나 아픔이 있거나 교회 나면 체면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아,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모든 상황들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야지 뭉치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각 구성원으로서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갈등도 많고 그만한 반대 세력도 많고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나는 행복하지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아픔이 겉으로 표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채워나감으로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와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이미 그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신뢰감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권면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도가 되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던 때의 삶을 이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 성지순례 때 에베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 도시가 인구가 얼마였냐면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무역이 성하고 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또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된 곳인지 특히 이 도시에는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서너 배 더 큰 신전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신전입니다. 제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달의 신. 로마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이아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특징은 이 우상 숭배라는 특징은 꼭 그곳에 가서 구별된 창녀들과 관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도 부패되었고 이 신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춘, 뇌물, 범죄, 부도덕,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도시의 역사보다 짧으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옛날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이 이전에 즐겼던 그런 것들을 다 뒷배경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뒤틀어지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조금만 방심하면 그 옛시절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의 신분이 변했으니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룩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아주 깨끗한 삶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 그런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 거룩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에베소 교회를 치면 이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쉽죠?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능적으로 막 이전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요즘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보고 싶어 하신다. 어떤 분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와서, 아이고, 제가 최고의 봉사를 할 자신이 없어서 봉사를 당분간 다 내려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번 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금은 보화가 필요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그 최고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최고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이 있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 물론 대부분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했다 하시지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끝장이다 이렇게 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벌써 문 닫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흠과 티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걸 알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 거룩함을 권면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인생들이, 심지어 나에게서도 그러한 삶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허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할 때 허망한 것이 아니고 아까 뭐에 매여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허망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가치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값어치 있어 보여서 그것을 막 쫓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드리고 하는 삶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분세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이전의 삶이 그리워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서 쫓아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여서 180도 돌아서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모든 몸과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자꾸 그쪽으로 뒤통수가 자꾸 따가운 거죠. 뒤에서 자꾸 뭔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확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삶은 어떠합니까? 아주 만족합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공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수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옛 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에 목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알았다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무엇을 권면했을까? 주 안에서 갇힌 자 나 바울은 기쁨의 교회 편지하노니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러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한번 답을 내보자. 뭐 바울이 예수님이 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소아시 일곱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답을 한번 내보자.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칭찬도 있겠지만 때로는 막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있겠죠.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처럼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배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너는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도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이단들이 더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교회,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들어봐야 만족하실 일이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비록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코치해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